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빌립보를 출발한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아볼로니아에서 데살로니가로 가기 위해서는 말라리아가 창궐하는 늪 지대를 거친 다음에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가야만 합니다. 갑은 숨을 내몰아 쉬면서 언덕 위에 올라서면 아래쪽으로는 데살로니가 많이 펼쳐져 있고 정면으로는 저 멀리에 정상이 언제나 만년설로 뒤덮여 있는 올림푸스 산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올림푸스 산은 해발 2917m로서 그리스에서 제일 높은 산입니다. 2000년 전 올림푸스 산은 헬라 신화 속에 등장하는 신들의 거처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헬라 신화 속의 최고의 신인 제우스의 왕좌도 올림푸스 산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아니, 2000년 전 사람들은 헬라 신화 속에 등장하는 신들이 실제로 올림푸스 산에 살고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방 땅인 다소에서 태어나서 당시 지중해 세계 공용어이던 헬라어를 모국어로 삼았던 바울 역시도 헬라 신화와 올림푸스 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대륙에서 살고 있던 바울이 유럽 대륙 발칸 반도에 자리 잡고 있는 올림푸스 산을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은 아볼로니아에서 데살로니가로 향해 갈 때가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데살로니가 시가지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서서 정면에 우뚝 솟아 있는 올림푸스 산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산을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신들의 거처라고 믿고 숭상하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했겠습니까? 그런 만큼 자신이 지금 찾아갈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더 크게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은 평소의 습관대로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인간을 대신해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하셨고 또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반드시 다시 사셔야만 하셨던 예수님만 그리스도, 즉 구원자이신 메시아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그 설교를 듣고 놀랍게도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올림푸스 산이 지척에 있기에 그 어떤 도시보다도 더 헬라 신화가 판을 치는 우상의 도시 데살로니카에서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일단의 유대인들은 바울의 설교를 통해 일어난 결과를 보고 도리어 바울을 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기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밝힌 사랑의 부정적 정의의 순서에 따라서 전개되었습니다. 그들은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때를 지어 다니면서 소동을 피우다가 바울 일행을 붙잡기 위해서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을 덮쳤습니다. 바울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왜 하필이면 야손의 집을 덮쳤겠습니까? 6절에서 7절을 보시겠습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불량배들을 동원한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마침 그 시간에 야손의 집에서 바울을 발견할 수 없자 그 집 주인인 야손과 그때 그 집에 있던 믿음의 형제들을 붙잡아서 그 지역의 책임자들 앞으로 개 끌듯이 끌고 가서 거짓 모함으로 고발했습니다. 그 거짓 모함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 거짓 모함 속에 내포되어 있는 진실입니다. 즉 야손이 바울 일행을 맞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실이었고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야손의 집을 덮쳤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데살로니가 출신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인근 사람도 아닙니다. 바울은 아시아 대륙에서 태어나서 아시아 대륙에서 성장하고 아시아 대륙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 바울이 아시아 대륙에서 에게해를 건너 유럽 대륙으로 진출했던 것은 그 자신의 의지나 계획으로 인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아시아 대륙 드로아에서 자신의 도움을 요청하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바울은 일행과 함께 유럽 대륙으로 진출해서 마게도냐의 주요 도시 빌립보를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마게도냐의 행정 수도인 데살로니카로 찾아갔습니다. 이처럼 바울 일행에게 유럽 대륙은 전혀 계획에 없었던 행선지였으므로 유럽 대륙에서 바울 일행은 마치 뜨내기와도 같았습니다. 걸어서 며칠씩 여행하는 동안에는 노숙하는 것이 다반사였고 목적지에 도착해서도 누군가가 호의를 베풀어서 숙소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면 노자가 넉넉하지도 않는 바울 일행은 편한 잠자리도 구할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야손이라는 사람이 감사하게도 바울 일행을 맞아주었습니다. 본문은 야손의 나이나 직업, 가족 상황이나 출신 배경에 대해서 그 어떤 정보도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야손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 주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야손이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였을 리가 만무합니다. 우리말 맞아들이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휘포데코마이는 영접하다, 환대하다는 뜻입니다. 그저 건성으로,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야손이 바울 일행을 자기 손님으로, 자기 집으로 기꺼이 맞아들였다는 뜻입니다. 그때 바울 일행은 바울의 실라와 디모데를 합쳐서 남자 장정 3명이었습니다. 야손은 남자 장정 3명인 바울 일행을 하루 이틀만 묵게 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에 걸쳐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를테면 바울 일행은 최소한도 3주 동안 데살로니가에서 머문 셈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울의 연대기를 계산하면서 이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최소한 수개월 동안 체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남자 장정 3명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주간에서 수개월 동안 자기 집에서 지성으로 모신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야손은 아시아 대륙에서 건너온 뜨내기 같은 바울 일행을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맞아들이고 기꺼이 자기 집을 그들을 위해 제공해 주었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가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 요한,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도 우리와 똑같은 유한한 인간이었음을 감안하면 그들의 힘만으로 역사가 새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본문의 야손처럼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자기 삶의 자리에서 사도들을 도와 주님의 뜻을 자기 삶으로 실천했던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통해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교회를 짓밟던 폭도였던 자신이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의 덕분이라는 고백입니다. 바울이 언급한 그 주님의 은혜가 대체 바울에게 어떻게 임했습니까? 어느 날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거나 땅에서 불쑥 솟아올랐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임한 주님의 은혜는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임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빛에 사로잡힌 바울은 시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다메섹에 돌아가서 들어가서도 바울은 식음을 전폐한 채 하루아침에 시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바울을 위해서 동원하신 사람이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던 아나니아는 바울이 얼마나 반교회적이고 반그리스도적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처음에는 주님께 이의를 제기했지만 마침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 발로 반그리스도적이고 반교회적이었던 바울을 직접 찾아가서 그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나가면서 바울의 시력이 회복되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연행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찾아가다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바울이 바로 그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시작하자 이번에는 다메섹에 있는 유대교 교인들이 바울을 배교자로 간주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교인들이 군인들을 매수해서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자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걸고 한밤중에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 위에서 줄에 달아 내려 바울을 피신시켜 주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바울은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했지만은 교회를 짓밟던 바울의 전력을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회심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보증하고 나선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었고 바로 그 바나바 덕분에 바울은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 일원이 되어 사도들과도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교인들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86km 떨어져 있는 가이사라까지 바울과 함께 동행하여 내려가서 거기에서 바울을 바울의 고향 다소로 보내어 주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청년 바울은 무려 13년 동안 고향 다소에서 칩거해야만 했습니다. 13년이 흘렀을 때 당시 수리아 안티옥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바나바가 안티옥에서 175km나 떨어져 있는 바울의 고향 다소까지 일부러 찾아가서 바울을 자신의 동역자로 영입했습니다. 그때까지 교회 목회 경력이라고는 전무한 바울을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공동 목회자로 세워준 것입니다.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서 안디옥 교회가 1차 전도 여행팀을 파송할 때 바나바, 바울 그리고 수행원 마가로 이루어진 전도팀의 우두머리는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나 전도 여행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가지 사건이 터졌습니다. 첫 번째는 수행원이었던 마가가 무책임하게 중도에서 전도팀을 무단 이탈해서 집으로 되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팀의 우두머리가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교회 목회에 관한한 바나바의 능력이 더 탁월했는데 두 사람이 막상 전도의 현장에 나가자 전도의 현장에서는 바울의 능력이 바나바를 앞질렀습니다. 어제까지 우두머리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자기 팀원이었던 사람을 우두머리로 섬긴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바나바는 수행원 마가도 없어진 상황 속에서 1차 전도 여행이 끝날 때까지 자신이 영입해드렸고 자신의 팀원이었던 바울을 우두머리로 끝까지 섬겼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 최소 1년여 이상에서 최대 2년까지 소요된 것으로 추정되는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전도자로서의 지도력을 확고하게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방문한 도시에서마다 바울을 통해 주님을 영접한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도왔기에 그들이 1차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었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바울은 바나바와 결별하지 않습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무책임하게 전도팀을 무단 이탈했던 마가를 바나바는 다시 대동하기를 원했지만은 바울은 그런 무책임한 청년을 또다시 대동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때 바나바와 결별해서 홀로 남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바울의 동역자로 따라 나선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실라였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청년 디모데가 바울 일행에 합류했습니다. 매일 걸어서 전도 여행을 다녀야 하는 바울에게 청년 디모데의 합류는 더없이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드로아에서는 또 의사 누가가 합류했습니다. 의사 누가는 말년의 바울이 로마 지하 감방에 갇혀 있다가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할 때까지 바울의 곁을 지키면서 바울의 주치의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의사로서 고등 학문 습득을 통해 연마한 수려한 문장으로 누가는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을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속에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는 환상을 보고 일행과 함께 유럽 대륙을 진출해서 마게도냐의 주요 도시 빌립보를 찾아갔을 때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안식일을 맞이해서 바울 일행이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성문 밖 시내가를 나갔는데 시내가에 마침 여러 여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절호의 기회를 놓칠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역시 그 여인들 곁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여인들 가운데에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루디아는 자기 집안 식구들과 함께 주님을 영접하고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바울에게 뜻하지도 않게 일행과 함께 빌립보에 체류하는 동안 자기 집에서 머물러 달라고 청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양했습니다. 루디아의 호의는 고맙지만 바울이 일행과 함께 여인의 집에서 유숙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루디아가 물러선 것은 아닙니다. 만약 내가 정말 주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한다면 반드시 우리 집에서 머물러라는 루디아의 강권에 따라서 바울과 실라, 디모데와 누가, 남자 장정 4명으로 이루어진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 체류하는 동안 감사하게도 루디아의 집에서 유숙할 수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채 악덕 고용주들에게 착취당하던 가련한 여인을 바울이 구해주었을 때 바울은 실라와 함께 거짓 모함을 당하고 심한 태형과 함께 빌립보의 지하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억울한 투옥 사건을 통해서 바로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바울을 통해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 교인이 되었습니다. 빌립보를 떠날 때 바울은 루디아와 그녀의 가족, 감옥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빌립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교인들을 위해서 자기 일행 가운데에 누가를 홀로 잠시 빌립보에 남아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카로 갔고 우리가 이미 확인한 것처럼 데살로니카에서는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야손이라는 사람이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기꺼이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 이후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카 교인들에게 써보낸 편지인 데살로니카 전서 2장 9절을 통해 바울은 이런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바울 일행은 야손의 집에서 유숙하긴 했지만은 초신자에 지나지 않는 야손과 데살로니카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어 필요한 경비를 조달해 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객지에서 돈을 벌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때의 상황과 관련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써보낸 편지인 빌립보서 4장 16절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여기에서 너희는 루디아와 빌립보 감옥 간수를 포함한 빌립보의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카로 간 바울이 데살로니카에서 자기 손으로 돈을 벌면서 어렵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문을 접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은 원치도 않는데 두 번씩이나 헌금을 거두어서 바울에게 보내어 주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에 의하면 마게도냐 지역에서 전도사역을 끝낸 바울이 아가야 지역으로 건너갈 때 빌립보 교인들은 또다시 헌금을 거두어 바울에게 보내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데살로니카를 방문하기까지는 약 20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20년 동안 바울이 어느 곳을 가든지 바울이 전혀 예상치 않았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 20년 동안 바울을 도왔던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없었던들 2000년 전 지중해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위대한 전도자로서의 바울의 삶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본문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이후에도 바울이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해 순교할 때까지 바울이 어느 곳으로 가든지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항상 바울을 도왔습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해 순교할 때까지 바울을 도왔던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바울을 위해 동원하시고 바울에게 붙여주셨던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자기의 삶으로 확인하고 잘 아는 바울이었기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바울의 이야기는 바울만의 이야기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울의 이야기가 우리의 가슴에 절절하게 와 닿는 것은 그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각자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래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우리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십시다. 되돌아보면 되돌아볼수록 우리의 지난 삶이 바울의 삶과 똑같지 않습니까? 주님을 알지도 못하던 우리를 주님께서 핀셋으로 집어내시듯 부르시고 오늘 이 자리에 그리스도인으로 앉히시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셨습니까? 우리가 전혀 예상치 않았던 사람들을 동원하셔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게 하신 적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동원하시고 우리에게 붙여주셨던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없었던들 우리는 절대로 오늘 이런 모습의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존재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위해 반드시 죽으시고 또 우리를 살리시려 죽은 자 가운데에서 반드시 다시 살아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기리고 그분의 재림을 대망하는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이 진정 주님을 위한 대림절로 엮어지기를 소망한다면 우리 모두 이 한 주간 동안 그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동원하셨던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이를테면 나를 위한 아나니아, 바나바, 마가, 실라, 디모데, 누가, 루디아, 야손과 같은 내 삶의 은인들을 한 분 한 분씩 기억해 보십시다. 이름은 잊었지만 언젠가 내 인생의 외진 길목에서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내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던 그분의 얼굴을 기억해 보십시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역시 바울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역시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기꺼이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을 동원하시면서까지 나를 빚어주셨던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나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 되돌아볼수록 주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연하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한 주간은 얼마나 의미 있는 대림절로 엮어지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예기치 않았던 야손의 영접을 받기까지 약 20년에 걸친 그의 삶 속에서 나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바울처럼 반 그리스도적인 폐륜화였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지난 세월 동안 내게도 수많은 사람을 동원하셔서 오늘 이런 모습의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가꾸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성탄을 기리고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그동안 나를 위해 동원해 주셨던 그 많은 사람들을 한 분씩 기억해 봅니다. 나의 육적 성장과 지적 성장을 도와주셨던 분들, 내 영혼의 비늘을 벗겨주었던 분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삶을 살 수 있게끔 이끌어주었던 분들, 나를 위해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던 분들, 뜻하지 않게 내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던 분들,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언젠가 내 인생의 외진 길목에서 삶에 지친 나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던 분들, 헤아릴 수조차 없는 그 많은 분들이 아니었던들, 나는 오늘 결코 이런 모습의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 역시 바울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삶을, 나의 손과 발을, 나의 미래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부디 받아주셔서 나의 삶이 대림절을 위한 최상의 예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